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13절부터 18절을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자, 남자 성도님들부터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제 애들하고 뭐 간혹 때로는 침묵 속에 숟가락 질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얘기도 나누기도 하는데 오늘은 니네들이 앞으로 커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올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들 녀석이 그럼 엄마 아빠가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하기가 어찌 보면 그러고 말이 이제 끊어졌어요. 더 이상 얘기를 못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부흥의 시대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좀 하향세를 걷고 있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장 복받은 자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보통 그 다음 세대들 전쟁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 그들이 제일 복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전서를 계속 보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죠. 욥이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의 절친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 7일 동안은 그 곁에서 조의를 표하면서 잘 있어줬어요. 참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의 애곡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일의 원인이 욥 너한테 있다고 이제 그때부터 독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한마디로 상처난 데를 또 더 큰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말과 그들이 말하는 수많은 그 논리정연한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아닌 상처의 말이 되는 것을 욥기서 내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나 신학,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보려고 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재림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을 꺼내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져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 앞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아직도 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 신전으로 가서 제사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곤면했고, 또 성도들 중에는 너무 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줄 알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을 위한 곤면, 열심히 책임감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곤면이 있었고요. 이제는 마음이 약해진 성도를 향해서 곤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한 후에 대략 한 길게 6개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 대략 한 1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1년 정도 만에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교회 상황을 듣고 거기에서 질문을 가지고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로 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 지금 편지, 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시간에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떠나오고 한 몇 개월 후에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 복수일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가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핍박의 요인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예수 믿다가 죽었단 말이죠.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죽은 사별 때문에 속상하고 또 슬프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맞지 못하고 먼저 죽어버린 이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이 성도들이 신학적 이해 또 그런 것이 없어서 혼돈에 빠져 있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꼭 알 것은 이러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절대 신학적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목회적인 가르침, 힘들어하고 슬픔에 잠겨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를 향한 목회자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전제를 그렇게 하고 이 본문을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바울의 위로는, 그러나 이 위로의 내용은 부득불 신학적 프레임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기능의 역할은 변론이나 또 교정이나 혹은 논쟁이나 책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핵심은 위로죠. 우리는 이 땅의 부모, 자식, 가족으로 사람을 만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이웃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끈끈한 어떤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살다 보면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일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죠. 그러나 가장 슬픈 일은 죽음일 것입니다. 관계가 깊고 가까울수록 그의 죽음은 더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깊은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냥 평생 겪어야 될 고통이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특히 위로해 주기 힘든 것들이에요. 자식이 죽었다든지 혹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든지 혹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어떤 이 죽음의 종류도 다양한데 그런 죽음이 있을 때에 참 위로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어떤 한국의 권사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여집사님에게 그 방문해서 다짜고짜 울지 마라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냐, 이따 목사님도 올 텐데 이렇게 우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막 다짜고짜 그렇게 했어요. 엄마는 이미 천국 가셨다. 비록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타이밍이 문제죠.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딸에게 가장 큰 위로는 그냥 울고 있는 그 딸 곁에서 잠시 우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가식적인 울음이 아니라 이 딸이 얼마나 속상할까, 아플까,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위로해 주는 거죠. 정말 큰 위로는 좀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전라도 말로는 한오고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좀 잦아들고, 마음이 좀 진정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는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에 평안히 쉬고 계신다. 그때 얘기해도 돼요. 장차 우리가 죽으면 만날 것이고 살아있으면 살아서 만날 것이다 라는 뭔가 이 소망에 가득 찬 확신이 있어야 위로도 진심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프레임이라든지 혹은 교리적인 지식적인 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이런 내용들로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슴으로 위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위로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장차 오실 것이고 오시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견딜 수 있는 힘은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결국 이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을 앞두고 그의 가족이나 교회 형제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한 가지가, 지금 이렇게 죽어버린 우리의 형제가 부모가 됐든 신앙 안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중에 죽은 자들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은 재림의 주를 영접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들은 과연 천국을 갔을까? 정말 그곳에는 어떤 곳일까? 이런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걸로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미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6개월 만에 모든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중요한 거는 전달하겠지만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자리를 포기하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올 거라고 확신했던 이 사람들, 정작 개중에 성도가 죽고 나니까 혼돈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질문한 거예요.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죽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질문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먼저 죽은 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상당히 두려움 속에 혼돈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바울이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오지만 13절 형제들아 이를 부르면서 끈끈함이 느껴지는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자는 자들을, 이 죽은 자들을 바울이 알았을 수도 있죠. 그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들 중에 누군가가, 이게 좀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성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이 글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한국말로는 느낄 수가 없지만 그냥 원문을 읽고 그러면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바울의 슬픔도 묻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지금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면서 그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이미 죽어버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두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 이후에 곧바로 소망을 담은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슬퍼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 그 단락인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죽음이 슬프고 그래서 동참하게 되지만 바울은 성도의 죽음이 완전히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잠시 슬퍼한 뒤에 강한 소망을 내비쳐요. 바울이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몇 개월 머물면서 바울이 미처 이것들을 다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로 윗부분에 있는 3장 10절, 데살로니전서 3장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막혀서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고 그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0절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전반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소문난 교회예요. 정말 짧은 기간에 너무도 거의 완벽하리만큼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에 대해서 아직은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계속 이게 어떤 특별한 폼이거든요. 강조하는, 반드시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이것을 꼭 알아야 돼. 소망을 가져라. 소망 없는 저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너희 안에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냐 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디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재림도 가르쳤을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건 한 세트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때 도대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미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죠. 물론 이 본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좀 알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해서 바울이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는 자, 죽은 자들에 관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는 자, 좀 완고법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죽은 자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는 자를 영혼과 관련해서 해석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육체가 잠시 쉬는 겁니다. 죽은 육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듯이 그냥 자는 것과 같듯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혀서 그냥 육체는 그렇게 잠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쉼, 휴식이라는 개념이 죽음이 이 잠자는 것처럼 잠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깨어나 부활의 시간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바울은 먼저 이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바울이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죽어버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고 영혼은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죽은 그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그들은 어떠한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거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죽은 이들은 예수님과 분리되는 그런 염려를 붙들어 매라. 그럴 필요 없다.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이미 그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관계가. 그래서 이 땅의 수고가 그치고 지금 비록 육체는 땅에 누워 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으며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소망인 거죠. 사실 성도의 복이 그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거. 이 땅에 살아도 죽어도 그것은 끊기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끊기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늘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 손해보셔야 돼요. 또 품어야 돼요. 견디셔야 합니다.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희생적으로 섬기셔야 돼요. 늘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땅에서 그것이 전부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임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그 영광, 소망,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장래로 다 미뤄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확인돼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장래일로 미루어져 있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완전히 확인되게끔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 할 때도 조금 약간 말씀드렸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죠. 이제 뭐 두 달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8개월 후에 아이는 태어나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란스럽게 요즘에는 태교를 하잖아요. 나쁜 생각 먹으면 안 되고 나쁜 말 엄마가 내뱉어도 안 되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또 나쁜 생각 품어도 안 돼요. 좋은 음악 들어야 되고 다 모든 일이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냐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장차 그가 태어나서 아름답게 또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몸과 육체가 건강 육체와 영혼이 건강하도록 최대한 내가 뱃속에 품고 있는 열 달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것을 고통스럽다고 귀찮다고 혹은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왜 영광스럽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이 땅을 살면서 아주 조금일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져오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부득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그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심을.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알죠. 아, 사랑은 이런 거야.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명예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온전히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앞에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어온 슬픔, 고통, 힘겨움 또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은 그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잘했다. 너의 그런 수고 때문에 누가 구원을 얻었고 너의 그 아픔 때문에 누가 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전해지는 그 영광스러움과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재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 이게 아니고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장차 올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또 막 이 충만함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또 나이브하지도 않고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광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해산해, 곧 있으면 출산해,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예, 또 여러 가지 닥치는 일들 가운데서 그 기쁨을 기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영광,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견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의 재림 시에 나타날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해줘요. 첫 번째는 재림입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16절에 보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재림이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하나님의 우편일 거예요. 거기서부터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육신 썩고 죽을 그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영광을 얻으시고 재림 때 다시 오실 때에는 비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높임. 비로소 거기에서 만천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선언되는 그 영광의 자리, 영광의 시간으로. 그래서 그 영광을 알리는 신호들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인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미싱한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이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께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이미 그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먼저 부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려서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미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다가와서 먼저 우리보다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세 번째는 휴거죠. 우리가 잘 아는 휴거. 이것은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에 살아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끌려 올라가요. 세 번째 사건이죠. 휴거. 재림 때 여전히 살아서 재림을 목격하는 그가 능력으로 끌려 올라가 구름 속에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에서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는 전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잠시 후 몇 개월 후에 고린도에 가서 몇 개월 후가 아니라 몇 년 후죠. 한 2, 3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은 여기 하나를 덧붙여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변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이거는 세부리에요. 예수님의 재림, 죽었던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옴, 그리고 살아있던 자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신자의 연합, 살아있는 자들의 연합. 그리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우리보다 앞서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있다. 이제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재림, 죽은 자의 부활, 휴거, 그리고 산자에 올라가서 연합함.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종말 때 일어날 사건들인데 이 표현들이 너무 간략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를 막 덧붙이고 강조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해서 이단들이 많이 강조하는 본문이 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 표현들이 너무 이게 상징적이고 묵시적이어서 계시적이어서 뭐 천사장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이런 계시적이어서 이걸 그냥 비유라고 치부해버리고 별로 중요하게 안 다루는 사람들도 우리 역사 속에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일어날 실제 사건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볼 것은 마지막 1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결국 이 말을 목적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바울이 지금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논쟁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상실한 마음, 그 다음에 무지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지금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기독교가 차갑고 타협을 안 하는 그냥 고리타분한 종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교리를 따지고 신학을 따지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교리, 신조, 헌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고 우리가 믿는 신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신조들이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가? 물론 이단을 구별하는 데도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리가 왜 필요하고 신조가 필요하고 헌법이 필요하고 가르침들이 왜 필요하냐면 성도의 신앙을 북돋우기 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단한 삶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큰 위로를 주기 위함이에요. 긍휼과 사랑, 무엇보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래서 선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거나 실수해서 놓치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위로인 것이에요. 주 안에서 이 형제 자매된 거룩한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들과의 연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면서 겪는 부딪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서로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정보를 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가지고 힘겹게 몸부림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태위태해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는 최고의 위로일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성도,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성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또한 생계의 큰 위험에 빠진 그 누구든 상실과 눈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지체를 위한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또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되어주는 것.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좀 오늘 한 주간 사는데 참 피곤했다. 세상 사람들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고 교회 가면 위로받겠지 하고 교회 와서 딱 첫 번째 만나는 분이 얼굴이 내 얼굴과 같다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때 혹은 3일 밤 이렇게 만날 때 좀 힘들더라도 방긋 웃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좀 웃읍시다. 그래야 억지로 웃는 저 사람 보고 내가 진심인 줄 알고 내가 위로도 받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오늘 이 메시지, 이 본문에서 요약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런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한데 묶여 있어라.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또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넘기 힘든 장애물들 또 벽들 고통들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한 지체로 주의 몸으로 부르시고 성령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 하나하여 끈끈이 묶여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서 목적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증언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